골로새서 30번 메시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생활.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힘써 기도하며 지혜로 행함.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3장 18절부터 4장 6절까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중요한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 책의 이 부분을 앞의 장들과 절들로부터 격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이것은 바울이 다룬 모든 것의 연속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계시함을 거듭거듭 지적했습니다. 결국 3장 10절과 11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새 사람이심을 봅니다. 그리스도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이 책의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많은 면들을 다룹니다. 그리스도는 성도의 분기시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창조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이시며 삼일 하나님의 충만이 거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비밀이며 내주하는 영광의 소망이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 있는 분이십니다. 이어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든 그림자의 실제라고 선포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가 새 사람 안에서 마뉴시고 마뉴 안에 계시며 우리는 새 사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는 우리가 됩니다. 우리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체 한 사람 안으로 역사된 뛰어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로 조성된 이 새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그러한 높은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그는 한 생활을 갖는 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를 쓰는 데 있어서 바울의 의도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새겨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신자들은 그들의 율례와 규례를 잊어버려야 하고 이방 신자들은 그들의 철학적 관념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규례와 관념들을 위해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거듭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그리스도로 침투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와 한 길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한 인격과 한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사람을 얻으실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우리 안으로 조성되어진 그리스도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가 새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믿는 이들이 새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새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새 사람의 부분인 자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중재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과 하나이며 그분의 평강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표현이 됩니다. 인간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함.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인간 생활을 통하여 표현되기를 갈망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이들의 윤리적인 관계에 관련된 3장 18절, 4장 1절과 자매 구절인 에베소서 5장 22절, 6장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의 강조점은 정상적인 교회 생활에서 몸의 표현을 위한 영이 충만한 윤리적 관계 필요에 대한 것이고, 골로새서에서의 강조점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함으로써 그분을 머리로 붙잡고 생명으로 받아들여 천연적인 생명이 아닌 생명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가장 높은 윤리적인 관계가 그분의 표현을 위해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성을 통해 표현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천사의 생활이 아닌 인간의 생활 안에서 표현될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택한 자들인 우리가 그 아들의 표현이 되도록 명하셨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통하여 당신 자신을 사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살 수 있으려면 우리는 골로새서의 첫 두 장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다음 3장 15절과 16절에 이르러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중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활에서 표현될 것입니다. 힌두교나 불교나 카톨릭 안에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수준 낮은 인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이나 합당한 가정생활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독신으로 남아있기를 좋아하며 일종의 천사 같은 생활을 살기를 열망합니다. 그러나 천사 같은 생활은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주인과 종인 사람들 안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합당하고 정상적인 인간 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8명의 자녀와 20여 명의 손자를 가진 나이든 사람으로서 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남편이나 아내를 선택하는 법과 우리가 어떠한 자녀를 가져야 하는가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뜨리시고 투명하게 만드는 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귀중한 교훈을 배웁니다. 나는 천사들이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살기란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나 자매가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어떤 형제나 자매도 승려나 수녀같이 살기를 열망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 자매들은 적당한 때에 결혼해야 하며 그 다음에는 결혼 생활의 체험을 통하여 그들의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생활은 인간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표현을 가져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의 인간 생활에 대해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결혼 생활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가질 것입니다. 나는 나의 아내와 자녀와 손자들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그들을 통하여 나를 깨우치신 모든 교훈들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해가 감에 따라 나의 인간 생활의 과정을 통하여 배운 공과들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그분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칙은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에서 바울은 종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유업의 상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점이 에베소서 6장 8절에서는 여기서만큼 분명치 않습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유업이 있습니다. 유업의 상은 주께서 믿는 이로 하여금 그분께 대한 봉사에 신실하도록 하나의 자극제로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반드시 이 상을 놓칠 것입니다. 힘써 기도하고 지혜로 행함. 기도에 힘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에서 바울은 기도의 문제로 전환합니다. 2절에서 그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힘쓰는 것은 지속적으로 견실하게 열심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태만하지 않고 깨어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깨어있음에는 감사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존하려면 기도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골로새서에 나타나 있는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계시를 살펴볼 때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와 그리스도는 하나이며 그분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중재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채우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고 그분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받더라도 만약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못한다면 그 은혜는 새어나가 버릴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이 은혜가 우리의 체험 가운데 지배적이고 생생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은혜를 받는 생활입니다. 그러나 이 생활은 기도로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호흡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먹거나 마시지 않고 수일을 지낼 수는 있지만 호흡하지 않고는 단 몇 분도 지낼 수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호흡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기도에 관한 말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묻습니다. 우리는 방법에 관해서는 잊어버리고 단지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는 걸음으로서 걷기를 배웁니다. 그들의 자녀에게 걷기를 가르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똑같은 원칙으로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기도하기를 배웁니다. 4장 2절에서 바울은 기도에 힘쓰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계속할 뿐 아니라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이 기도에 반대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조류와 흐름을 거슬러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면 하류로 떠내려갈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흐름을 거슬러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하여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심지어 기도를 위해 매일 어떤 시간을 할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할 부담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변명하지 마십시오. 부담이 없는 것 같을 때나 주님께 아무 할 말이 없는 것 같을 때일지라도 기도하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 주님께 무엇을 말할지를 모른다면 이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여, 당신께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는 법도 모릅니다. 주여, 저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할 말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여, 이 점에 있어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때때로 당신이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 어떤 순수한 기도가 나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부담이 있다고 느낄 때 당신의 기도는 순수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담 없이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 나와 할 말이 없다고 그분께 말할 때 당신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발견할 것이고 순수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주님께 자신을 열어드리고 할 말을 모른다고 인정할 때 우리는 신선한 영적 공기를 들이마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보존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에 깨어있으라고 격려합니다. 우리는 적에 대항하여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몇 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싸움의 생활이요 전쟁의 생활이므로 깨어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 행함. 4장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되찾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되찾는 것은 생명을 공급할 모든 좋은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함 가운데 현명한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에서 모든 날은 우리의 시간을 파괴하고 망치고 낭비시키는 해롭고 독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악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되찾아 모든 유리한 기회를 붙잡기 위해 현명하게 행해야 합니다. 지혜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되찾기 위해 각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시간을 되찾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식과 관계 있습니다. 때때로 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데 있어서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함으로써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나는 생명을 공급하여 그로 인해 마찰을 피할 충분한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생명 공급이 없는 대화에 빠짐으로써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주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 행한다면 시간을 되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리석은 이야기에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쳐버렸습니다. 시간을 되찾는 가장 좋은 길은 힘써 기도하며 깨어있고 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유리한 기회들을 붙잡을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지 않거나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생명을 공급할 기회들을 붙잡지 못할 것입니다.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접촉할 때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생명의 공급이 전혀 없는 대화로 반 시간을 낭비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분의 지혜를 위해 주님을 추구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6절에서 바울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바울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언급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누림과 공급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말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은 항상 듣는 사람에게 그러한 은혜를 공급합니다. 우리의 말이 은혜와 함께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말을 통하여 표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의 표현과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말은 은혜이신 그리스도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또한 소금으로 고르게 되어야 합니다. 소금은 어떤 것을 입에 맞게 하고 맛이 있게 합니다. 소금으로 고르게 한 말은 우리를 서로 화목하게 지켜줍니다. 만약 우리의 말에 은혜가 함께하고 소금이 쳐있다면 그 말들은 잘 맞을 것이고 합당한 말을 낼 것입니다. 4장 2절부터 6절까지에서 바울은 다섯 가지 중요한 것들, 기도, 깨어있음, 지혜로 행함, 시간을 되찾음, 은혜와 함께하고 소금으로 고르게 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의 요점이 기도인지 시간을 되찾는 것인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점으로 어떤 것을 택하든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시간을 되찾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귀중한 기회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을 되찾고 모든 기회를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살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분으로 적셔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분의 평강으로 우리 안에서 중재하게 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깨어있음으로써 지혜로 행함으로써 그분을 표현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시간을 되찾고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말은 어려움의 원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철저한 다루심을 통하여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소금으로 고르게 한 은혜의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말은 마음에 들게 하고 맛을 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배우고 실행하기를 바랍니다.